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오후 4시 어떻게든 졸음을 참아야 하는 일, 밤중에 열대야에 시달려가며 잠을 청하는 일, 휴가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구를 잠재우는 일. 돌이켜보면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7월 한 달, 특히나 더 햇볕 쨍쨍했던 이번 한 주, 어려움이 참 많았죠. 하지만 이런저런 마음 꾹 누르고 각자의 자리를 지킨 우리, 정말 대견하지 않으세요? 주말을 맞이하기 전에, 또 7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꼭 칭찬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네, 안녕하세요.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EBS FM 음악이란 책방이고요. DJ 홍동왕입니다. 오늘 첫 곡,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아직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아, 그동안 더위도 참고 짜증 안 부리고 수고했어 라는 마음으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지은님, 진짜 졸고 있었는데 내신 거 보고 아차하고 들어왔어요. 반가워요. 네, 반갑고요. 황고은님, 아까 점심 먹고 너무 더워서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힘이 좀 나요. 홍디도 힘내요. 힘힘. 아자아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으로 또 달달하게 시작하시는군요. 박채민님, 휴가 첫날, 홍디 저 엄마와 데이트 마치고 나란히 함께 들어요. 아, 나란히 둘이서 함께 듣고. 죄송합니다. 나란히 둘이서는 제 노래고, 아, 그냥 이 방송을 나란히 함께 듣고 계시다고. 저희 모녀 잘 부탁해요. 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고요. 별빛천사님, 아침부터 친한 친구가 괌으로 휴가 왔다고 파도 소리 들려주며 연락이 왔어요. 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저는 육아 때문에 몇 개월째 아기와 집에만 있다 보니 쓰레기 버리러 잠시 나가는 외출마저 기다려지고 그게 또 좋을 정도예요. 저에게는 언제쯤 휴가다운 휴가가 올까요? 라디오에서 위로받으며 시원함을 느끼렵니다. 그러게요. 정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에는 이 휴가가 정말 없잖아요. 육아하시는 분들. 어제도 새벽에 이제 5살, 6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이제 부부를 만났는데 3년 만에 나오는 외출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게 짠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루가 길지도 않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든 알차게 보내려고 하는 그 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취자들도 참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원하게 저희가 파도 소리 한번 준비했거든요. 소리로나마 휴가지를 떠난 듯한 느낌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여기는 괌입니다. 갈매기들이 저렇게 날 반기네요. 아우, 어쩜 이렇게 햇살도 좋은지. 아우, 오늘은 시원하게 타겠네. 네. 별빛천사님께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원래 오프닝에 이렇게 잘 안 들리는데 아로마 향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땐 그랬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좋아하는 밴드 준호씨와 함께 과거로 떠나봅니다. 오늘도 주제 재밌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15B의 단발머리. 오늘 그대와. 오늘 그대와에서 함께 나눌 에세이는요, 이병률 여행 산문집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 여행 가방에 붙어있는 다른 사람 이름 입니다. 몇 년에 한 번은 나에게 여행 가방을 선물한다. 부실한 여행 가방을 들어야 했던 시절, 그러니까 가난한 여행자였던 시절, 몇 번의 환승을 거친 끝에 목적지 공항에 도착했지만 지퍼 고장으로 가방이 사정없이 열려 가방 속 짐들이 들 것 같은 바구니에 뒤죽박죽으로 실려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너저분한 짐들의 표정을 보면서 고장 느낀 감정이라는 게 슬픔이었다. 그래. 난 그때 슬퍼서 당장의 꿈이 방탄 기능을 갖춘 여행 가방을 갖는 거였다. 그러다 어느 여행지에서 가방 하나를 반듯반듯 각이 졌고 색깔도 초록색이었으며 바퀴도 두 개 달렸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은 가방을 50% 세일을 하기에 얼른 사버렸다. 여행을 할 때면 가방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여행을 하지 않을 때에도 가방을 바라보는 일이 괜히 좋았다. 문제는 그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였다. 무엇보다 같은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깜짝깜짝 놀랐다. 공항에서 짐을 찾은 다음에는 집으로 향하기만 하면 휴식으로 골인할 수 있으니 짐을 찾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여행의 마지막 일이 된다. 여행 가방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열지도 않은 채 한쪽에 세워둔 다음 이코노미석에 한껏 시달린 몸을 누이는 것이야말로 여행이라는 의식의 종료 지점일 테니 말이다. 한데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공항버스 기사가 짐칸에 실은 가방을 내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 가방이 내 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이 붙어 있어야 할 수화물표에 일본 사람 이름이 붙어 있었다. 가방이 바뀐 것이다. 언젠가 한 번쯤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닥쳐버린 것이다. 가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그도 알고 있을까? 그가 내 가방을 열어본다고 해도 내 신상을 추적할 만한 단서들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럴 만한 것들은 수첩과 지갑과 노트북과 카메라는 항상 하나의 배낭에 따로 넣고 다니는 편이니 이 사람의 가방 속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을 듯해 어떻게든 가방을 열어야겠다 싶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777 아니었다. 123 123도 아니었다. 333도 아니고 그때 머릿속이 가지런히 배열되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의 숫자 조합이 떠올랐다. 공장에서 나올 때 모든 가방의 잠금 장치는 000으로 맞춰져 있으며 구입 후에 자신이 원하는 번호로 세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교롭게도 이 가방을 사기 위해 많은 가방 가게를 돌아다니며 알고 있던 터였다. 혹시나 싶어 0이라는 숫자 세 개를 나란히 맞췄다. 철컥 하면서 경쾌하게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여행지에서 들으면 참 편하고 듣기 좋을 것 같은 음악. 길버트 오설리번의 Alone Again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대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세이 출판사 달에서 나온 이병률 여행 산문집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 여행 가방이 붙어있는 다른 사람 이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방 바뀌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또 종종 있는 일이기는 해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검정색으로 된 그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유독 이 일들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바뀔 뻔한 적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들고 한 50m를 걸어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니었던 경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가방에 항상 표시를 해놓습니다. 뭐 신발끈, 뭐 형광색 이렇게 신발끈에 묶어놓거나 뭐 수건 같은 걸 걸어놓으면 확실히 찾는 데 유리하더라고요. 아, 나영님 설마 했는데 000. 저도 비밀번호 000이에요. 아, 이거 바꿔야겠네요. 이지혜님, 아 맞아 맞아. 공항 가면 항상 가방 바뀌는 게 제일 불안해요. 맞아요. 나혜지님, 오늘 에세이에서 너저분한 짐들의 표정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에세이도 참 공감 갑니다. 저는 이 가방 바뀌는 것도 불안하지만 내 가방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중간에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 때 진짜 불안해요. 좀 늦게 나올 때 항상 그런 마음 들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문자 주제 이런 걸로 한번 정해봤어요. 여행 얘기도 나왔고, 우리 여행 가면 꼭 하는 일 중, 특히 마지막에 하는 일 중 하나가 이거잖아요. 선물 사는 거. 혹은 나한테 필요한 물건 사는 거. 네, 그 중에서 꼭 기억에 남는 물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여행지에 샀던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에 대한 문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휴대전화 샵1045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디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선택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 여행 에세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선물이 아니죠. 물건 중에 하나가 네팔이었는데, 네팔에 어느 그 레코드 가게를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한 절반의 절반 가격,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그 가격으로 CD를 팔고 있는 거죠. 이게 웬 횡재냐 하고서 그 없는 캐리어에 CD를 20장을 사서 한국을 들고 왔는데, CD니까 그 포장지를 뜯어야 되고 CD 플레이어가 없으면 확인을 못 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뜯었는데 전부 다 복사본이고 그중에 절반은 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갖다 폐기처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때 생각, 그 이후로는 외국에서 CD를 안 사게 되는 약간 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딜스의 여름 안에서.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의 마음, 이젠 내가 있을게. 너의 곁에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기억의 습작.
그땐 그랬지.
소름 끼칩니다, 정말.
아니,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섭지 않았어요?
소름 끼쳤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 안 웃었으면 이거 진짜 무서울 수도 있었는데.
진짜. 근데... 올해 들어서 가장 무서웠어요. 지금 공포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 톤 언제 쪽 톤인가요?
예? 그땐 그랬지. 이게 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무서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생각하고 했는데 실패인가 보네요? 네.
아, 정말 소름 끼치는 분 모셨습니다. 좋아서는 밴드의 조준호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주제가 바로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요. 공포 이야기. 추억의 무서운 이야기.
이맘때만 되면 그 TV에서도 공포 특집하고 영화관에서도 막 그 무서운 영화 해준다고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때를 놓칠 수 없다. 네네. 여름이면 한 번쯤은 우리도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된다. 예.
네. 정말 더울 때 공포 이야기만큼 또 더위를 가시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예, 아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땐 그랬지. 이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귀여워요.
네.
약간 떼쓰는 할아버지 같아요.
뭐, 할머니였다니까요. 전 여자 목소리 한 거였어요, 방금.
네. 그래, 오늘 주제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 그 청취자 박은정님의 사연으로, 요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동네에는 흉가로 불리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갖 흉물스러운 소재들로 가득했던 곳이지요. 괴담을 좋아했던 친구들과 저는 어느 날 저녁 그 흉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 무서운 영화도 잘 보고 겁이 없었던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듬직함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막상 흉가에 들어가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쳐오는 게 정말 무서웠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던 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친구들을 놀려주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두운 밤 빛나는 노란 두 눈동자가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고 듬직함을 담당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노란 눈동자의 주인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더니 사라져버렸고 뒤늦게 태어난 척 흉가를 빠져나온 저를 친구들은 역시 대인배라며 칭송했죠. 실은 누구보다 겁쟁이였던 제가 천하의 대인배가 되었던 그날의 추억 홍책방 덕분에 오랜만에 꺼내보네요.
아, 이 중후한 톤으로 진지하게 읽으니까
네.
묘한 공포스러움이 더 있네요.
아, 그래요?
안 돼, 안 돼. 오늘 공포예요, 공포.
아, 무서운 얘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공포. 네. 추억 시절에 정말 밤에 혼자 나가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네. 공포 이야기들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 대광 씨는 네. 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대담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중간이요? 네,
많이 대담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네. 네.
어떻게 준호 씨는요?
저는요? 과하게 겁쟁이에요. 저는 제 외모가 이럴 때 정말 한스러워요. 외모가 이러니까 네. 제가 겁쟁이인 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시골 산길도 막 혼자 아무렇지 않게 갈 것 같잖아요. 갈 것 같은데.
그 어릴 때 해지고 나서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두부 사오라 그랬다고 울면서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5층에 살았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을 올라갈 때 불을 켜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이제 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파트였어요. 저 진짜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네네.
그런 아파트였는데 그 불을 켜기 위해서 거기 계단 아래쪽까지 내려가야지 그걸 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무섭던지 막 엄청 전력 질주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겁이 많아서.
근데 오히려 아파트 계단이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 사람아.
저는 그냥 산길 오르는 것보다 네. 아파트 계단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운전할 때 아무도 없는 그 숲길 이렇게 가면 그냥 아무도 없는 게 더 낫잖아요. 괜히 사람 한 명 서 있으면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맞아.
운전할 때 진짜 무서운 거 많아요, 저는.
저도 오늘 무서운 얘기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
예스, 예스.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일단 한번 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문자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추억의 공포 이야기.
네.
1404님이 무서운 이야기하면 상상돼서 눈물 나는데 홍책방 살살 해주세요.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 확실히 겁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그냥 듣고 넘기면 되는데 얘기 듣고 나면 계속 뒤에 누구 있는 것 같고 막 발 밑에 책상 밑에 누구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지마. 그게 내가 생활이 안 된다니까. 네.
네. 박지혜님은 네. 준호 씨 어제 SNS에 오늘 선곡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
네네.
어떤 곡 가지고 오셨는지 참 궁금해요. 하셨어요.
이따 들어보시죠.
네. 우리 먼저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무서운 이야기에 왠지 지금 이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역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운 얘기 얘기하다가 무서운 음악 틀면 제가 네. 울 것 같아가지고 그럼 방송 사고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영록 씨가 부른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준비해왔어요. 이거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아,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그러니까요.
네네. 진짜 무서운 기분 다 깨졌어요 지금.
아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아, 네. 다시 한번 분위기를 몰아보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자. 무서운 음악이라는 책방 듣고 계시고요. 네. 지금 시각 4시 37분 3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44초까지 기다렸다.
아,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는데.
기다렸다가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했으면.
자, 다음에 추억 기사 또 살펴볼게요.
네. 이맘때쯤 생각나는 추억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죠?
전설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네. 1996년 7월 17일 기사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난 3일 7년 만에 리바이벌된 전설의 고향은 더 이상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할머니를 찾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한여름밤의 이야기 보따리를 선사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촌스러우면서도 뻔한 귀신 이야기가 여름밤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특히 스피디한 것에 길들여진 신세대들을 매료시켜 청소년들 사이에 전설의 고향 신드롬까지 일으키고 있다. 전설의 고향 분장을 담당하는 김 차장은 말한다.
한국적 귀신은 싸늘한 표정이 드러나야 하죠. 앞으로는 여우나 뱀 등 특정 동물의 상징적 포인트만을 잡아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는 색조 분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김 차장은 지난 77년부터 89년까지 방영된 전설의 고향에서도 역시 분장을 담당했던 베테랑.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아, 전설의 고향에 등장한 귀신 중 한 10여 년 전 구미호로 나온 한혜숙 씨가 가장 실감나는 귀신이었어요. 전설의 고향 정말 꼬박꼬박 챙겨봤었습니다.
어, 정말요? 네. 저는 이런 거 너무 힘들었었어요. 전설의 고향뿐만 아니라 여름이면 그 드라마로 무섭게 해줬던 저는 M도 기억나고요. 그 녹색 눈 쫙 해서.
목소리 변조되면서.
네, 목소리 변조되면서. 이제는 그 목소리 변조하는 어떤 기술들을 이펙터로 연구하고 있는 저로서는. 네네. 그 당시에는 그게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는지.
그니까요.
네.
자, 그럼 준호 씨가 오늘 또 이 무서운 얘기 하나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참 무서웠었거든요.
아, 그 학교 괴담 했을 때요?
네, 과학실.
학교 괴담, 그거, 그게 그나마 유일하게 아는 무서운 이야기.
그래요.
인데요. 근데 여기, 뭐지? 문자 보는 것 중에, 문자 네. 주신 것 중에, 저기, 황고은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가 되게 저는 무서웠어요.
소개해 주실래요?
저기, 제가 다니는 회사 빌딩은, 꼭대기층인 17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늦은 밤 야근에 지쳐 1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17층으로 올라가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거의 의식을 잃고 1층까지 내려와서 수유 아저씨께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소름 돋는 일이 있었답니다. 17층 엘리베이터는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17층엔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거 맞추지 마.
저도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 뭔데요? 예.
실제 경험담입니다.
아, 경험담? 야, 네. 이거 또 경험담 어드밴티지 있잖아요.
물론 그 현장에는 있었지만 제가 겪지는 않았던 때는 중학생 때예요.
네.
수련회를 갔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캠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숙소를 정해서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야전 캠프.
네.
다들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는 식의 수련회를 갔었는데 밖에다 보니까 화장실이 구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네.
그냥 간이 화장실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네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화장실을 가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네.
궁금하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궁금하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네.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갔는데
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네.
우리가 세 명이 조르자가지고 야, 왜 안 나와? 야, 왜 안 나와? 그리고서 그 친구가 나왔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네.
갑자기 나오는 거죠.
네.
야, 너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네. 보려고 딱 앉아있는데
네.
여기야 라는 소리가 들리대요.
어우씨, 예,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뒤로 확 돌아봤는데
예.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
뭐지 하고 오른쪽을 돌아봤는데 오른쪽도 없고
예.
밑에를 봤는데 밑에도 없고 너무 내가 잘못 들었나?
예,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찰나에 위를 봐. 그 말에
예.
다들 잠 못 자고 밤새 입을 뒤집어 쓰고 수련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못 보지. 어떻게 봐. 위를 보라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안 닦고 나왔어요. 네.
예. 자, 누가 잡아채갈까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미리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닦고 기어서 나와야지. 저 같아도 그랬어요.
갑자기 그때 그 소름이 다시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무서운 이야기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성왕님은요, 에이 이게 무슨 공포 특집이야 하며 듣고 있었는데 책 꽂이 책이 쓰러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센 척 큰물.
센 척 하는, 예, 센 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냥 겁쟁이시면 겁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네네.
이보람님 거 하나만 또 소개해 주세요.
네네. 홍디,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바로 쌀독에 쌀벌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글바글이요. 결혼 1년차 주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저 쌀 다 어떡할 거야, 그거. 무섭습니다.
아유, 진짜 공포죠. 네. 그거를 그대로 쌀에 씻으면 벌레들이 다 떠올라요.
밥 먹어야 되는데.
주부에게는 네. 최고의 공포. 네. 그래,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올게요.
네, 두 번째 선곡은요.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막 얼거든요, 제가.
네.
예, 예. 그래서 이 노래가 내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온 노래입니다. 리쌍이 부르는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하는 거 있잖아요. 하하하 이러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4시 44분입니다.
아직
5초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네요.
네, 웃는 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의 사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영님께서요. 지금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뒤 못 돌아보겠어요. 오늘 진짜 무서운 이야기. 오늘 별로 한 거 없지 않나요, 저희들?
그러니까 나영님. 네.
겁이 많으신가 보다.
위를 봐. 이준님은요.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뭔가 옆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혼자 휙휙 돌아보곤 하죠. 네,
제가 늘 이래요. 제가. 무서운 얘기 듣고 나면 혼자 있으면 계속 여기 뒤도 돌아봤다가.
뒤 뭐예요?
하지 마요. 강정은님께서 제가 지금 무서운 건 방학이 한 달 남았다는 사실.
정말 무섭다. 무섭다.
자, 장은혜님.
저 어제 좀 무서웠어요. 사람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멀쩡하게 생기시고 깔끔하게 입으신 한 아주머니가 막 뛰시다가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뛰는 폼이 너무 이상해서 뭐지? 갑자기 또 일어나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뛰셨어요. 뭐랄까 뭐에 씌인 듯한 분위기? 진짜 아무도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경험 많이 있죠. 사람이 무서울 때. 네. 원윤숙님께서도요. 무서운 얘기하면 화장실 얘기가 꼭 있잖아요. 한산한 공공화장실에 가면 꼭 무서운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무서워서 용기 내서 위를 쳐다봐야지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위를 쳐다보시지 못할 거예요. 최미선님은요. 전 어렸을 때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위를 올라가는데 창문 사이로 할머니가 보여서 귀신인 줄 알고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는 할머니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타면 고개 숙여요.
저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 저 진짜 무서워해요. 그게 그래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창문 있는 엘리베이터는 안쪽에서도 바깥에 기다릴 때도 엘리베이터 안쪽이 그 공허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이렇게 얼굴이 뒤집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듣고 나서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보일까 싶어서. 그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진.
그죠. 떨어진 사람이랑 눈이 마주친
거죠. 눈이 마주친 거죠.
아, 무서워요. 네. 이런 거. 나혜진님. 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가서 불을 켰는데 바퀴벌레들이 온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진짜 싫다. 진짜
정말
싫다.
정말 소름이 쫙.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웠어요. 결국 그날 밤 식구들 다 깨서 살충제 뿌리고 저희 엄마는 과감하게 손바닥으로 쳐서 잡으시더라고요. 아줌마는 용감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밤이었습니다.
대광 씨 바퀴벌레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발로 잡아야지.
아, 무서운 게 많아. 그 더군다나 지금 이게 추억의 공포 얘기니까 네. 그 당시에 그 공포의 아이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콩 할매 귀신, 빨간 마스크라든지. 제가 가장 그 무서워했던 존재는 네. 강시였는데 왜 그러냐면 숨을 참아야지만 이게 안 들킬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숨 참는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 강씨 덕분에 제가 지금 폐활량이 되게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고맙네요, 강씨가.
혹시 좀 그렇게 무서웠던 아이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어렸을 때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귀신. 화장실 가면 네. 계속 밑을 쳐다보게 됐었어요.
화장실은 왜 그렇게 무서운 어떤 소재들이 많을까요? 그게 좀 습하고 그런 그 차가운 느낌 때문일까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순간.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약간 밀실 같은 느낌도 있고.
꽉 막힌 그 좁은 공간에서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있죠. 시골 화장실 가면 진짜 무서워했었는데.
네, 저도 할아버지 댁이 그 푸세식 옛날식이라서
밑에 막 뭐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렇고 아니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이가 들 때까지 그 안에 구조를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야 뭐 그게 파놓은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냥 새까맣게만 보이니까 무섭죠. 그 안에 뭐가 나올 것 같고.
맞아요. 김규기님 사연이 하나 더 있네요. 저는 요새 자동 센서등 켜질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나요. 아파트 입구로 앞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복도 센서등이 안 켜지길래 속으로 고장났나 보다 하면서 아파트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불이 탁 켜졌다고. 앞에 들어간 사람은 없고.
어이씨, 그럼 그 사람 뭐야? 그럼 그건
분명히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켜졌어.
그 사람 뭐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네네. 저희 다음 주 주제 안내해 주시죠.
다음 주에는 그냥 네. 교실 풍경을 해보려고요.
아, 그, 교실 풍경? 예, 추억의 교실 풍경. 그거에 대해서. 무서운 거 아니죠?
네네. 네. 네? 무서운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얼어있네요.
그래요. 오늘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께 드릴까요?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서요. 황고은님께 저희가 아로마 향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심장 쫄깃쫄깃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준호 씨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시원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하지 마요.
준호 씨 보내드리면서 힐부 같이 마무리할게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곡 가운데 한 곡은 또 재밌는 음악 퀴즈로 나갑니다. 히든지나 샵104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디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1부 끝곡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